어제 구장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아합의 왕조가 예후라고 하는 한 군사령관에 의해서 무너지고 예후가 새로운 왕으로 등장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아합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았는데 오늘 읽은 10장 말씀도 그 말씀의 연장이었습니다. 대체로 이 시기에 아합 왕은 두 곳의 왕궁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그 사마리아의 왕궁을 두고 있었고 또한 곳은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왕궁을 두어서 별궁처럼 사용하고 있었는데 먼저는 이 예후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었던 별궁으로 가서 거기에 거처하고 있었던 아합의 처인 이세벨을 처형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을 따르는 자들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오늘 10장 말씀에서는 보여주는데 가장 먼저 아합의 아들들을 처형하는 장면이 아주 비극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합에게 모두 7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아합은 처음 이세벨과 결혼할 때부터 이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여러 귀족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효과적인 정치를 해 나가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아들들이 매우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귀족들 그리고 그 지역의 서성들에게서 교육을 받는 중에 있었는데 그 교육받고 있던 70명의 아들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가정의 말로를 보게 됩니다. 예후가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하나를 세워서 왕으로 추대해라 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그 편지를 받고 왕자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의 결론이 4절 말씀인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했습니다. 두 왕이 예후를 감당 못했다는 것인데 두 왕이 예후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요람 왕과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아시아 왕까지 이 예후를 감당하지 못하고 두 왕이 다이 예후에게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두 왕을 처형했던 이 예후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미 대사가 그에게 기울었고 천하가 그의 수중에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새 왕을 세워서 후계자로 삼으면 아마도 우리를 반란군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할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예후에게 답장 편지를 보내기를 우리는 왕을 세울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에 대해서 예후가 다시 답장을 보내기를 왕자 70명을 처형해라 하고 답장을 보내와서 그 왕자 70명을 처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후는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자기 중심을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범죄 가운데로 이끌어갔던 아합 집에 대하여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죠. 하나는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바가 이제 성취되었다는 점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가 역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아합은 이렇게 해서 자기의 부인만이 아니라 아들 70명까지도 다 이렇게 비명 행사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수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때마다 잠깐 뉘우치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하는 이 회개하지 못했던 그의 세상에 대한 또는 권력에 대한 집착, 우상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자기와 자기 아내와 모든 가족들까지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시면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아합의 아들 왕이 이 예후에게 반역을 당해서 처형되고 그 부인이 또 그렇게 죽고 아들 70명이 처형되고 이 모든 과정 속에 백성들의 저항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백성들도 또 어떤 귀족들도 군대도 이런 이 예후의 그 숙청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우가 무서워서 그랬기도 했겠지만 아합 집에 대한 원한이 워낙 백성들에게 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아합의 집이 이렇게 당한 것을 보고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올 것이 왔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서 순순히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동안 백성들에게서 받았던 원성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문제였던지에 대해서 사실이 가르쳐줍니다. 왕이 권력을 가지고 아합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권력을 행사할 때에 감히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저항하지 못했지만 그토록 말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도하면서 신중히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자기 욕심대로 일을 행해 나가다가 보면 끝에 가면 이렇게 한꺼번에 봄불이 터지듯이 한꺼번에 재난이 닥쳐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찬성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기 편에 설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그의 정책 얼마나 백성들의 원망을 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점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에서는 유다왕 아시아를 따르던 사람들 그의 형제들이 우연히 길가에서 만나 처형되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이건 정말 의외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역시 이 아합에게 있어서는 외손자가 되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말씀에 있는 대로 어디를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마리아로 가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직도 이세벨이 처형된 것을 모르고 있고 또 왕자들이 처형된 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갑니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까지도 다 처형당해서 유다 왕국에서의 친아합 세력들까지 다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사마리아에 남아있었던 아합의 지지 세력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처형되는 것으로 숙청이 다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 숙청하는 장면은 바알 숭배자들에 대한 숙청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큰 성회를 열자 그러고 다 불러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마치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계략을 꾸미고 그들 모두를 다 처형했다라는 내용이 8절 말씀 이하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바알 숭배자들을 처형하면서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26절 보신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여호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 산 사람도 남기지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을 또 처벌했고 또 바알의 모든 신당들도 다 헐고 우상으로 된 목상들을 다 깨뜨려서 그동안 이 나라를 정말 어지럽게 또 만들었던 이 바알의 잔재들을 다 끊어내는 것을 통해서 그 땅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이 예후가 앞장서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한 것 같은데 잘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미완성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후에 31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즉 행하지 아니하여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아합을 따르는 자들을 다 처벌하고 또이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처형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진심어린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을 숙청해 내고 아합의 권력을 찬탈하면서 그 아합을 따랐던 종교적인 배후 세력인 바알 숭배자들은 다 끊어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이나 또는 이 여로보암 때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길을 막았던 것이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합니다. 이것은 역시 이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진심 어린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숙청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자기 권력에 저항하는 세력을 없애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의 숙청이었기 때문에 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치 못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굉장히 조심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교회 일을 하거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할때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취한다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일을 감당해야지.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숨긴다든지 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못하게 막아둔다든지 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가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이것은 남한국과 북왕국의 차별화를 가지고 오기 위한 하나의 국가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근데 그건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은 이데올로기를 훨씬 초월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만을 가지고 우리의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이 예후가 바알을 그렇게 숭배하는 사람들을 처벌해 내고 산당들을 헐고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이루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 때문에 모든 역사가 또 뒤틀려지게 되고 미완성으로 끝나게 되고 그도 역시 역사에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가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서도 그 일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내가 아니고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이익이 아니고 내 편의 이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우리 모든 관심을 두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내게도 유익하고 공동체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줄 믿습니다. 이 중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가십시다.